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로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무척 신성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이집트가 이집트 제국을 형성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문명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또 위치를 점하고 또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이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이집트 되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이제 그 나일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번 타자로 10가지 재앙 중에 1번으로 이제 나일강을 치신 거죠.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이자 젖줄이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 또 바로 왕은 이집트의 이런 압도적인 심판을 내리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두렵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일강이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강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부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파라오가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 이집트의 그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정말로 이렇게 눈물을 삼키면서 남자 아이를 자기 아들을 강에 떠나야 보내야 했던 그런 슬픔과 고통의 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셔서 1번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1번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집트 백성에게는 나일강을 신성시했던 그런 어떤 세계관을 쳐부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분노를 삼키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했던 그런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 표현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라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걸 신원하신다 그래요. 신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 대한 회복과 치유, 신원의 역사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게 된다.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일강에 대한 어떤 재앙과 덧붙여 있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게 이제 한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재앙을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일강하고 연하여 있는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이제 8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구리 재앙이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재앙으로 여러분 개구리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개구리. 네. 뭐 여러 생각이 떠오르시겠죠. 근데 저는 어제 개구리 딱 이렇게 글을 써놓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들었던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그 개구리 왕눈이 라는 만화였는데 일본 원작이더라고요. 일본에서 만든 그런 만화였는데 되게 그 곡조 그 주제가도 되게 서정적이고 제가 어린 시절에 봤었는데 그냥 만화가 뭐 재밌고 코믹스러운 그런 만화가 아니라 되게 좀 생각하게 하고 좀 정서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콕콕 찌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만화였어요. 주제가도 그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뭐 이런 그래서 되게 좀 사회적인 어떤 이슈도 담아져 있는 그런 만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벌써 한 40년 전에 제가 듣고 외운 노래인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길러갈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그 어떤 편린들이라고 하죠. 그런 기억들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런 기억들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영유아부로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우리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신앙의 추억이 생겨나도록 돕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개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가지고 그게 이집트 땅에 이제 재앙으로 비춰지게 되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좀 늦게 군대를 갔어요. 한번 갔다가 쫓겨나서 다시 군대 가다 보니까 나이 많아서 들어가다 보니 행정병으로 좀 일을 해라 해서 제가 행정병을 하면서 군종병 역할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군대에서의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제 나름대로는 군 생활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좀 분주하게 빨리 지나갔는데 이 개구리 재앙 딱 떠올리니까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 제가 강원도 인제 원통이라는 곳에서 더 들어간 서화면 천돌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군종병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 야간에 근무 쓰는 우리 장병들에게 초코파이랑 믹스커피 타가지고 온차 방문이라 그래요. 그것을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비가 엄청나게 오면 그 군부대에도 꽤 넓어가지고 군부대 안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군홧발에 계속 개구리들이 툭툭툭 건들. 제가 뭐 그렇게 막 살인을 좋아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워낙 개구리가 많아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넥타이 색깔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빨간색 했었거든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놓으셨어요. 오늘 제가 주황색을 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개구리가 등은 초록색이고 배가 주황색이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설교 준비한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제 어마어마한 개구리 떼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개구리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개구리가 어디서 올라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나요? 나일강에서 올라온다라고 굳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개구리들을 진정시켜서 이 재앙을 끝내서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번 재앙과 2번 재앙이 패키지라는 겁니다. 나일강 재앙과 개구리 재앙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또 확인될 수 있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개구리도 신성시 됐어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저게 여신인데요. 얼굴, 머리가 어떻게 돼 있죠? 개구리 모양입니다. 예,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이게 벽화인데요. 저기도 맨 오른쪽에 보면 무릎 꿇고 있는 저 신이 얼굴, 머리 모양을 개구리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이 뭐냐면 헤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케트. 그래서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여신인데요. 그래서 개구리가 어마어마한 수요로 왜 우리가 이제 봄철에 막 그 개구리 아래서 이제 올챙이들이 부화하면 그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도 실제로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매년 출몰 했대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게 개구리고 그 개구리를 신격화해서 이 여신의 이름이 헤케트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나일강을 대표하는 신의 이름이 크눔이라 그래요. 크눔. 그 신은 또 순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 크눔이라는 신과 이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여신이 서로 부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신과 개구리 신이 뭐라고요? 부부라고요. 이집트 신화에서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번 타자, 2번 타자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나일강이 1번이었고 이 풍요와 다산,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개구리의 그 어마어마한 번식력으로 대변되는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헤케트신을 하나님이 2번으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재앙의 도구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거 아까는 안 읽었고요. 1절부터 오늘 19절까지 다룰 거라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죠.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면서 살아갈 거다.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자, 2절 여러분이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자, 어디에서요? 나일강에서. 그래서 1번과 2번이 붙어있는 겁니다. 재앙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 신들이 부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너의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집집마다 있는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들어찰 거다. 그런 재앙이 임할 거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에 버금가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이런 방식으로 소위 재난으로 임하게 될 거다.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텐데요. 6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자, 시작.
아론이 애굽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예,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재앙을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그 세 덩어리는 세 재앙 그 한 덩어리는 아론이 대행을 합니다. 그게 공통되게 나타나요. 여기도 보면 아론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 물에 이제 손을 얹습니다.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게 되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지난주 나일강이 피로 바뀔 때랑 똑같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답니다. 흉내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뒤따라올 수 있었다는 거죠. 흉내내기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자,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네, 아, 놀랍게도 바로가 1번 타자 나일강 재앙 얻어맞고 2번 타자 이 개구리 재앙 얻어맞고 나서 보내줄게 제발 이 개구리를 좀 없애다오,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바로가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 내용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 보내줄게,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짓궂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로 왕, 내가 언제 개구리를 없애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인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계속 이 나일강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붙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도해서 이 개구리 재앙을 끝낼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차마 지금 당장이라고 말은 못하고 내일은 좀 그쳐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자, 파란 글씨만 같이 봅니다. 왕에게, 시작.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예,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그냥 이집트 땅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 못된 놈들하고 어떤 벌을 내리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집트 땅과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재앙들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자, 그 다음 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바로 왕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제 이 개구리 재앙 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예, 개구리라는 그 신성시 여겼던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그 개구리가 이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나와서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의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끝나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로 대변되는 그 풍요와 다산의 신, 헤케트의 신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아까 바로가 보내준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보내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바로가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 절 15절입니다. 15절. 네, 8장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글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요게 절수를 바꿔주셔야겠네요. 15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용적으로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그 뜻이에요. 휴,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개구리가 다 없어지니까, 개구리가 다 죽어서 산처럼 쌓여서 그냥 악취만 내뱉고 있으니까 이제 아 됐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다시 완강했던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 바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마음, 다시 마음을 바꿔먹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고통 때문에 생겨난 일시적 감정은 지속되지 않는다. 뉘우침은 곧 사라지고 억지로 맺었던 약속은 머자나 잊힌다. 마음이 완악한 인간들은 인생 속 재앙이나 시련의 강도가 높을 때 순종할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그 강도가 낮아지면 이내 하나님에 대해 다시 완강해진다. 이게 바로가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바로에게 있는 어떤 그런 악한 면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본성이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궤도에서 좀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러저런 또 교훈도 주시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도 주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로 인한 고통과 통증이 좀 경감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는 한 인물에 대한 고발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런 면을 갖고 있다는 걸 들추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에 화들짝 놀랄만한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러이런 죄된 모습, 악한 모습,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며 가슴 치며 회개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될 것 같으면 그때 바로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마음을 다시 딱딱하게 먹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형편이다. 그렇게 들추어주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오기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섬뜩한 이야기죠. 자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끝끝내 목이 고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을 딱딱한 채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패망을 당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바로를 위시한 악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또 성경이 끊임없이 고발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매 주일마다 사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보면 사회자님들이 똑같이 이야기하죠. 한 주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삶을 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매주 올리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러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구리 재앙이 끝나요. 그래서 일이 있을 뻔하다가 바로가 마음을 먹으려다가 이제 되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끝나고요. 세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한테 예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바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네, 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아론이 그 재앙을 내리는 대행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아론이 이 재앙이 임하도록 만드는 어떤 수행자로 역할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땅에 티끌을 치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면 그 티끌이 모두 다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학자들은 이걸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기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술사 시작.
요술단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네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예,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요술사들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요 두 가지 재앙은 따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은 따라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술사들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요술사들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이 이후로 요술사들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요. 흉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티끌을 바꿔서. 자, 그래서 19절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니이다? 권능이니이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요술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던,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적대적이었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까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고 이 재앙의 내용이 끝납니다. 저 어릴 때 가끔 어머니가 빗질해 주셨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난 빗이었는데 참빗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빗으면 가끔, 뭐 자주는 아니고요. 이렇게 떡 해야 이렇게 죽는 그 조그만한 벌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튼 그게 이든 아무튼 또 어떤 학자의 견해처럼 모기든 그것이 한가득 올라와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 이제 세 번째 재앙의 모습이 이렇게 끝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아까 요술사들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흉내 못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요술사들도 인정했고 그것을 바로 왕에게 전했는데 요술사나 바로 왕이나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고 다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을 많은 이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마음먹었냐 하면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어떤 입장을 갖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기보다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그 행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얼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을 경험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건 전혀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 주셔야, 그걸 성경의 신학의 용어로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나 판단이나 계획이나 혹은 결단으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했더라도 하나님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사탄도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귀신, 근데 여기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을 총칭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라는 지식을 마귀도 사탄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금생과 내세에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이 1도 없어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특별한 구원의 소식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이 언약에서, 이 약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다라는 거죠. 예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수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 신령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눈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귀로 듣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자격, 조건, 근거, 공로가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신 전적인 선물이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9절 말씀만 한 번 더 볼 텐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요술사의 그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8장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더라.
예,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여기 의역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그 이가,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를 얘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일은 이란 뜻이에요. 이 일은 흉내가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좋은 성경에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 분 계세요? 1번 혹은 2번으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손가락이라고 쓰여 있는 성경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이게 권능이라는 말은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손가락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손가락.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엣지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드러났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 옆에 있었던 요술사들이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타난 일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이집트 땅과 바로 왕에게 또 요술사에게는 심판으로, 재앙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 목사는 맨날 중요하다 그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집트 혹은 이집트 사람들, 바로 왕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가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에도 아마 풋노트가 똑같이 달려있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원문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 이걸 의역하다가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아무래도 이거는 원문의 의미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해서 풋노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쓰셨대요?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 앞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 위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판 둘에다가, 돌판 둘에다가 새겨주시는데 그 돌판 둘에 새겨진 십계명을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쓰신,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율법의 첫 번째 조항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거는 너 다른 신들 섬기면 너 벌받아 2차원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독점적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까지 왔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당신의 신적인 권능, 신적인 전능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을 통해 보여주고 나서 첫 번째로 꺼내는 이야기가 나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해 주렴. 나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다오. 그 이야기를 십계명 첫 문장에다가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한 번 더 나오는데 모세가 자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9장인데요. 여기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생산을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냐.
예, 모세가 이건 자전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똑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손으로라고 돼 있는데 손가락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신 것이다.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게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교훈과 책망과 야 역시 제가 순간 버퍼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하나를 더 하세요. 하나 더 하시는데 시편 8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거기 3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예, 우리는 이렇게 평이하게 읽었지만 이게 어떤 벅찬 감격으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그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달과 별들도 제가 봅니다. 벅찬 가슴으로 써내려간 게 이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런 고백을 이 인간, 사람이 쏟아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옛날 성경은 무엇이 관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이토록 생각하시며 사람이 인자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친히 돌보십니까? 이 피조세계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매우 매우 특별히 대우하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하늘과 땅, 별과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신 게 하나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신 게 놀랍게도 창조세계 전체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신학의 용어로 성경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특별계시.
특별계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특별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이 자연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일반계시.
일반계시.
이 피조물을 전체를 보면, 이 세상을 전체를 보면 도저히 조물주,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계시라는 용어로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자연세계 정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의 권능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가락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제가 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서 그 말씀에 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정말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이토록 돌보십니까? 이런 고백을 쏟아내는 성도의 걸음들로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대목인데요. 이런 고발이자 인간의 형편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자 어떻게 된대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 조물주가 계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날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절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물에 분명히 새기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성도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까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제가 세 글씨를 드렸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으로 초대받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습니다. 그 끝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두 집사님, 두 형제님의 고백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때로 인생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 알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딱딱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전능의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된 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과 모순이 가득 차고 불합리가 존재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들을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나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한 해 펼쳐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향기 머물러 주소서
주의 향기 머물러 주소서
나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를 돌아보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집트와 바로왕에게는 심판으로 재앙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선사하시는 그런 권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걸어가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 나의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마르지 않는 성도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의 걸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이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많이 어두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 이 모든 흑암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한국 땅의 모든 성도와 모든 국민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주여 한 번에 치고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에 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이집트와 바로왕에게는 재앙의 시그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통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의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음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비에 바로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속한 자리에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사랑의 신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베풀어주셨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은 어둠과 흑암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고 살펴주시고 당신의 전능의 손가락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쌓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가장들,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아버지, 주부들, 엄마들, 하나님이여 모두 다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의 사회 구조도 점점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충성함에 나아가는 한국교회 왕국세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신실하시며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귀한 가장들, 귀한 우리 엄마들, 귀한 주부들,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 귀한 성도들의 일상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